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 어른들의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무릎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3절 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예식장에 들어갔는데 그 보통 결혼식장이 신랑이 입장하는 그 통로가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상이 있는 곳까지 반듯하게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 예식장에 들어갔더니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통로가 S자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야, 여기 예식장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했더니 이 예식장 공간이 좁으니까 반듯하게 놓으면은 너무 짧으니까 약간 이제 그 단상을 이쪽 대각선 쪽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직선으로 도로 이제 그 통로를 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그렇게 이제 걸어가도록 거리가 좀 멀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건물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신랑 신부 입장하는 통로를 보니까 새 출발할 때도 그 통로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새 출발했는데 출발 행진했는데 S자로 이렇게 그 인생길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99 고개가 있고 고개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 고개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죠. 시골 마을에 가야 고개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전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산이 나오면 둘러가고 계곡이 나오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렇게 꾸불꾸불한 도로가 많았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계곡이 나오면 다리빨 세우고 그래서 도로가 반듯반듯 그렇게 놓여지잖아요. 높은 산이 나오면 터널 뚫어버리고 바다 나오면 해저 터널 뚫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양쪽에서 터널을 뚫고 서로 만나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못 만나고 못 들었다 하더라 이렇게. 인생길이라는 게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 꾸불꾸불. 그래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깊고 그런 분들이 지혜롭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길이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몸으로 부딪히고 때우고 그래서 가슴이 멍들고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상하고 그래서 어디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인생.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길은 그렇게 꾸불꾸불하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꼭 계곡이 나오면 다리빨 세워서 반듯하게 길을 내듯이 산이 나오면 터널을 뚫어서 또 반듯한 길이 나듯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은 산이 나오면 주님으로 넘고 바다가 나오면 주님으로 넘고 어떤 어려움이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으로 다 넘어가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립되고 갇히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대전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넓은 무대를 갖춰야만 하니까요. 소품이 웅장해가지고 무대 뒤에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해야 되고 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대전 예당밖에 안 되는데 아 저희들이 이번에 빌리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이제 심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비어있는 날짜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겠나 하고 찾아보니까 비어있는 날짜도 없대요. 그러니 어떡해요. 아이고 내년에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내년에 봅시다.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비어 있는데도 안 준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비어 있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야 올해는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저주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머무는 거예요. 부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편안하게 지나는 삶. 그럼 하나님을 구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일들을 부딪혀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뭐냐?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이거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길이 열렸지? 이야,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놀랍구나. 아, 이렇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비밀한 세계고 놀라운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절망적인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냥 형편에 굴하고 끌려가기보다도 형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야, 올겨울에는 칸타타 하지 않아서 부담도 적어졌고 줄어들었고 좋다, 편하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 아, 이게 저주구나. 이게 타락하는 길로 접어두는 거구나. 그리고 그동안 칸타타를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칸타타를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으면 3일도 하고 5일도 하고 일주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대전 시민들 다 보여주자. 칸타타를 아는 사람들, 이 칸타타 공연을 한 번쯤 보고 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 싶어해요.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칸타타 한번 오실래요? 저번에 봤는데. 그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왔다가 간 사람이에요. 정말 와서 그 칸타타 속에 마음이 푹 젖어들도록 돼 있는데, 세상에, 아이고 저번에 했잖아, 다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똑같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그 뭐죠, 마른스키 공연장에서 발레, 백조의 호수, 그 발레 그걸 100번, 200번을 계속하고 있대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그 한 공연장에서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청주에서 길이 열려가지고 저들이 칸타타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천안에서 청주에서 하게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좌석 티켓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그래서 천안에서도 청주에서도 안 하던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됐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 우리도 형제자매들이 다 가서 못 보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티켓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네. 남아있는 분은 뺏겨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못 보지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티켓 내가 못 보더라도 새로운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차에 모시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차도 한잔 사드리고 그래서 잘 보고 나오세요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너무 행복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딱 보고 나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가까워지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감사를, 행복한 마음을 그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관계를 맺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한 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연말이 되니까 우리는 칸타타로 이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잠비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부부가 어제 한국을 방문했어요. 강남 교회 마당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그 잠비아 아카펠라 노래가 딱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저희들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음악학교도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 12월 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인데 우리는 새로운 일들이 자꾸 주어지고 찾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셔서 베냉에 우리에게 정부에서 땅을 3만 평을 줘서 거기에 센터를 지었다. 그리고 병원도 개관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IIF를 알리게 됐는데 이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우리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5만 평을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5만 평 땅을 이제 주셨는데 목사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기공식을 탁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아, 예, 나왔네요. 저 대통령이신데. 그 땅을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군 이제 부대가 와서 불도저로 쫙 밀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도로가 반대편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반대쪽에서 새로 길을 내느라고 늦어진 거예요. 들어가는 시간이. 목사님하고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군부대에서 잘못 알고 그 도로를 반대편으로 없는 도로를 내느라고 시간이 걸리면서 그러면 이 도로 마무리 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있을 장소가 어디냐? 마침 가까운 정부기관 건물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거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딱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왜 아, 이 사람들 도로 있는데 그쪽 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안에 장소 터를 닦으면 쉬운데 그걸 몰라가지고 왜 반대편으로 없는 도로를 만드느라고 저래 애를 쓰고 그러고 시간까지 늦어지게 하나 싶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목사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로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건물이 4층 건물이 완공이 돼가지고 그곳에서도 대학교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 공사 시작하면서 봉사할 인원이 많지 않은데 기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아예 공사 시작하면서 기술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학교에 들어올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 예배당 지으면서 현장 실습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주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는 한국 민간단체가 들어와가지고 기술학교를 하고 자격증을 준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술학교 나오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형편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서든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지. 시내산에 올라가는 갔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가지고 친히 자기 손으로 새겨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으며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잘 지켰습니까? 어기게 되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어기게 되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서 또 율법을 범하게 되면서 애굽의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가지고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러나 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돼서 너와 처자식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가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 처자식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과 이 나라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단순하게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 왜? 네가 항복하면 산다고 했으니까. 생각이 많아요. 느부갓네살 저 시드기야 왕이 좋다. 내가 항복을 한다고 하자. 그러나 난 두렵다. 왜 두려우냐?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먼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나를 내어주면 내가 죽음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내 신변을 염려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속에 갇혀버리면서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산다고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자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심지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돌이키라고 깨우쳐주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겸비치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 황제가 야 너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맹세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세상에 이 시드기야 왕이 목을 곧게 하고 그를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 다음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다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문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문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를 부지런히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뭐하라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 돌이키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성전 기명 다 빼앗기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자,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어디 두었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항복을 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끝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지금 너희가 포로가 되더라도 너희가 포로가 돼서 살더라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편안하게 잘 살고 그들을 잘 섬기고 따르다가 70년만 딱 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던 그들이 70년 동안 왕도 없이 살던 그들이 어떻게 어느 날 병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예레미야 29장 4절 네 모니터에 나왔네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으면서 항복을 하면 다 살 수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고 그 성 안에 성이 거의 1년 반 가까이 포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고요. 모든 백성이 굶주린 상태에서 시드기야는 버티다가 밤에 도망을 몇몇 병사들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아니하므로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 이스라엘 유다의 귀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그 눈으로 봤는데 마지막 눈을 빼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어쩌다가 아예 여기 나오네요. 네, 띄워보세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근전 내용을 한번 봐봐요. 6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이들이 왜 죽느냐는 거죠.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아. 그가 항복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므로 아들도 죽였고 아내도 죽었고 많은 귀인들이 죽었고 자신은 눈 빼임을 당해서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정착을 해라. 그리고 집도 지어라. 농사도 지어라. 왕에게 순종해라.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온다. 절망인 것 같은데, 저주인 것 같은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므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차기까지요. 그럼 70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해방이 돼요?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벗어났어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항쟁을 했지만 우리 이길 수 없었잖아요. 우리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탁 투하하면서 천황이 메가더가 탄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항복하고 칼 한 자로 딱 내어.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하게 되면서 뭐가 찾아왔어요? 이제 드디어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돼서 살았는데 언제까지? 70년이 차기까지. 근데 70년이 차면 어떡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네게 자식이 있을 거다.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이 아비라고 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근데 내 아내는 90세, 나는 100세니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고 내 아내가 생산을 하겠느냐?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5회, 10회 할 것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래서 다니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황관장에게 내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날 더럽히지 않고 싶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채식을 하게 달라. 황관장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네. 우리도 회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안 여셔요? 길을 열어요.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이제 이 경상도 사투리가 평상시는 별로 안 좋게 들리는데 구수하게 들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제가 거창이 있는데 거창교회 마당에 5살, 6살, 7살, 막 그 8살 조그만 애들이 지들끼리 막 뛰어노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막 그 거칠잖아요. 막 뛰어놀면서 막 가다가 막 엎어지고 또 밀치고 막 울고.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하다 시끄럽게 나가길래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6살짜리 아이가 한 살 위에 형을 보고 형님아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얼마나 귀엽고 그 형님아 그런데 구수하든지 아마 요셉이 형님을 만나가지고 형님아 내 꿈 꿨대. 어? 무슨 꿈 꿨는데? 아니 내가 꿈속에 보니까 네 단은 일어서 있고 열한 몇 단이 나를 탁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던데 이 아님 자서가 네가 우리 왕이 되겠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크, 형님들이 별로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 이야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스러워요. 저 녀석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옷까지 입혀가지고 아이고 눈에 가신데 또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래서 이제 약간 가시가 돋쳐 있는데 또 이 녀석은 주책 없이 행님아 하고 또 나오는 행님아 내가 또 꿈꿨대. 또 무슨 소리 하려 그러는데 그럼 저번에 구박 받았으니까 좀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행님아 행님아 들어보래. 그 이제 충청도 말로 사투리로는 형님을 뭐라 그래요? 형님요 들어보이소 들어봐유 그렇습니까?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 이제 형님아 그러면서 해와 달 열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던데 너무너무 미워하는 존재가 돼버렸어. 결국은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팔려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뭘로 세웠는지 알아요? 가정총무를 세워준 거예요. 가정총무를 세우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에도 이제 뭔가 종살이 면하는가 싶고 이제 뭔가 해뜰 날이 오는가 싶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또 그 기대감을 보디발의 아내가 확 빼앗아가버리더라고요. 소망을 빼앗아가버려요. 어떻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전직을 해보가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왕 앞에 나의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 여기 들어올 만한 허물 없는 사람이에요. 저 반듯한 사람이에요. 저 문제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요셉이 착고에 차였어요. 언제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지 알아요? 자신이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05편 18절. 네. 자, 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몸이 묶였는데 언제까지라? 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어요.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그 전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해야 되나 원망만 하고 살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약속을 믿는 사람.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형편을 만났을 때 벗어날 생각밖에 없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면 이 형편이 사라지면 이 문제만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 어떤 가운데 있어도 그건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약속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속에,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수성에 있을 때, 대구 수성에 있을 때, 그 수성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제가 갔는데 2년 동안 예배당 지을 땅을 찾았대요. 못 찾았어요.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저히 땅이 없으니까 280억 무슨 그 수성이 이제 수성구가 이제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거기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 안에 280억 되는 빌딩이 있는데 그것까지 알아봤다 하더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예배당을 누가 이 땅을 알아보라고 했지요? 아, 목사님이 이 수성교회에 큰 땅을 사서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열방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열방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땅 하나님이 어딘가 준비해놨을 거다. 아멘. 어딘가 준비해놨을 거다. 다만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종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분명 어딘가 땅을 준비해놨을 테니까 지금은 이거 내려놓고 그 땅이 예배당이 왜 필요한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땅이 예배당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복음 안 전하고 복음의 마음 없으면서 땅만 구하고 예배당만 지면 뭐 하겠냐? 다 놔두고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면 하나님 도우실 거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 복음 전하고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느 날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막 좀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까? 뭔가 막 마음에 스릴이 느껴지고 기대감이 막 일어나지 않으세요? 거의 무반응이네. 제가 각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군부대 있다가 휴가를 받아서 교회 가서 이제 휴가를 지낼 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부모님이 천주교 다니는데 우리 이단이라고 그 막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는데 핍박을 하고 쫓겨나고 감금을 당하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내가 나갔는데 그 자매가 또 핍박을 받고 부모님이 그냥 막 가두어놓고 못 나가게 해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저녁 예배 마치고 교회 목사님이 그 자매 집을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녁 예배 중간에 나와서 부대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네? 부대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도 거기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잠자리 들면서도 자꾸 그 기도를 하면서 야 오늘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그 자매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줬을까? 부모님이 마음을 열었을까? 복음을 들었을까? 구원 받았을까? 이런 막 그 기대감 있잖아요. 호기심 반 막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 있고 싶고 그런 현장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제게 많았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그게 땅이 수성구 안에 있대요. 2500평이. 쉽게 말해서 둔산도 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저렇게 빌딩 숲이 저 있는데 2500평이 저기 어디가 있다 그래요. 가보면 알아요. 수성구 그 자락에 군부대가 딱 있는데 그 군부대에 있는 주변만 그린벨트로 땅이 딱 묶여져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부대하고 부대 사이에 땅이 있는데 12,500평인데 전에는 안 판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어려워지니까 끝에 뒤쪽에 2,500평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1,000평은 대지고 1,500평은 이제 농지고 이제 그린벨트죠. 거기다가 4개의 업체가 그 안에 딱 들이잡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이걸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52억이 나왔다 하더라. 그래서 2012년 12월 9일날 칸타타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대구에 오셨는데 이 땅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땅을 보셨어요. 언덕이 딱 여기 서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밟지도 않으셨어요. 떡 내려다보더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 사게 좋네. 그 차 안에 들어가자고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조균 목사가 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동안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뜻을 보이셨고 열방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한 땅을 떡 보여주시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예배당 짓기 전에 하여튼 8만 맞나 모르겠다. 그 25톤 덤프트럭에 8대분을 그 뭡니까? 황토 블럭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재를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보이네. 뭐가 나왔네. 아예. 저 이제 현풍에 무슨 그 LH 사업단 본부에 저 블럭이 깔려 있었는데 1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옮긴대요, 장소를. 야, 국민 세금 가지고 다 해놓고 좋은 거 갖다 깔아놓고 이제 버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걷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자리에 다 이제 그 마당에다 깔았습니다만은. 뒤로 넘겨와요. 그거 보고, 예, 지금 이제 이게 공사 끝나고 마당에다 쫙 깔아놓은 거예요. 똑같이 모양 해가지고 그대로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고 예배당을 짓겠는데 멋진 예배당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야, 이거는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짓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멋진 예배당 한번 보여줘봐요. 아, 예, 이게 예배당 이제 다 지어가지고 바닥 면적이 400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되어져요. 제가 코트디바르 갔을 때 캠프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비장 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이 시청 담당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예, 안녕하세요. 캠프 준비하는데 뭐 저희들이 도울 일 없습니까? 그분들 어디까지나 인사말로 그런 건데, 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뭐든지 도울 일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종이 꺼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 방송 장비, 뭐, 의자, 조명, 쫙 적은 리스트를 적어서 주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왜 화를 내냐고 물어봤어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도와준다 해서. 그 믿음이 필요해, 항상. 아, 나는 그만 믿고 내가 적어서 줬는데. 아니,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캠프 하는데 시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말하시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아니, 선교사님 뭘 믿고 한국에서 다 그냥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방. 그래서 그거 없었던 걸로 하세요. 저 선교사님 뭘 몰라서 그래. 저 선교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전달한 적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신 도와주세요. 딱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캠프 장소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캠프 장소가 구해지질 않아가지고 야, 저요. 해외 나가서 그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 도망가고 싶다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조규 목사를 이 코트디바르까지 불러다가 아예 잡으려고 작정하셨구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예 잡으려고 작정하셨구만. 내일 캠프인데 벌써 학생들 5천 명이 접수가 들어왔는데 아니 캠프 장소가 자,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할래요? 다른 장소 없어요? 다른 장소 없어요. 이만큼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다른 장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아비장 시장님 만나면 또 막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아, 저분 진짜 믿음 좋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이틀 전이었죠. 그날 저녁에 아비장 시장님 만났는데 전화하더라고요. 우리가 캠프하려고 하는 장소가 체육대학이었어요. 그 운동장은 빌려야 돼요. 아, 체육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그 우리가 여기 국제청소년연합에서 그 체육대학에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운동장을 좀 내주시도록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거야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딱 끊고 그 다음 그 전에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잘 먹었어요. 그 사모님 선교사님께 묻더라고. 어떻게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네, 맛있게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제가 맛을 몰랐습니다.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게 또 무슨 말이지? 그러니 근심 어린 눈빛으로 아니 왜 맛을 느낄 수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캠프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 캠프 장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남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 이제 그 아비장 시장님이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체육부 장관이 전화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모든 게 다 해결될 테니까 오늘 저녁 편안하게 푹 두 다리 뻗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캠프인데 오늘 저녁 밤늦게 그 체육대학 총장하고 총리실 고문님을 만나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내일 1시에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때 와서 장소를 보고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구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비장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빨리 연락해서 총장님과 면담을 약속하십시오. 다음날 갔거든요. 운동장이 3만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그 운동장을 보더니 아, 생각났다. 3년 전에 여기서 캠프했는데 어이구, 그냥 죄송합니다만 아, 너 아니 여기보다 넓은 또 다른 장소 없느냐 하니까 절대 없습니다. 캐놓고 3년 전에 여기서 캠프해놓고도 그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총장을 아침에 가서 만났어요. 우리는 우리 단체를 막 크게 이야기했어요. 5천 명의 학생들이 올 거고 우리는 어떤 단체고 막 부품하게 자랑을 해놨는데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시청 직원 담당자가 전화 왔어요. 당신들이 가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 단체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빌려주려고 한다. 왜? 그 사이에 체육대 총장이 전화해가지고 그 단체 빌려주면 안 된다. 그 다 빌려줬더니 작년에 막 이곳저곳에 뭐 어떻게 해놨더라. 막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악평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똥을 쌌더라. 시청 담당자가 아니라고 한 2, 3천 명밖에 안 올 거라고 많이 잡아서 그런 거고 그 똥 그거 해결해 줄게. 이동식 화장실 다 우리가 설치해 줄게. 그 허락해 줘라. 그럼 좋다. 일주일 사용료 선불이다. 1,500만 원 가져와라. 그러면 바로 계약해 줄게. 시청 직원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지금 은행에 가고 있다. 1,500만 원 계약금 가지고 가서 계약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전화할 테니까 그때 바로
들어와라. 11시가 돼 전화 왔어요. 계약서 썼다. 지금 들어와서 캠프 준비를 하면 된다. 참
기적 같은 일. 저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가 잤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밤새 그 운동장을 돌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새벽 1시에 들어가 새벽 4시에 또 눈이 떠졌어요. 사역자들 다 깨워가지고 우리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캠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펑펑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능히 너로 감당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해놨다니까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만난 어려움을 앞에서 어려워하지만 말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형편만 보지만 말고 그 일을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 감당하게 해놨어. 이 일 능히 감당케 하실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따라해봐요. 능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실망할 이유가 없죠. 낙담할 이유가 없죠.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능히 나에게 이 형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세상에 시청 직원들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딱 돈 들고 가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
아멘.
자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해방시켜준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봅시다. 본문에 36장 22절
바사온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온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29장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그러면서 31장에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 새 언약 주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에게 준 그 옛 언약과 다른 언약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로마서 3장 19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 다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세계 말고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증거한 것이다. 그 다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어떻게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볼 때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 보지 말고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고 일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기대하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